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열방이 기뻐하고 즐겁게 하소서. 우리는 오늘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모릅니다. 일부 학자들의 말대로 기도로 회중을 인도하는 어느 제사장이 썼는지, 추수절기 성전 예배에서 제사장과 회중이 교독하기 위해서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대부분의 시편은 기원전 500년 이전에 쓰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아직 농경사회였을 때, 더 중요하게는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온갖 자연신들을 숭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결과 구약 전체가 누누이 증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내적으로 불의했고 외적으로는 강국들에게 시달리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쓰여졌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쁘고 즐거운 삶 살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민족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할 때 쓰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시편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67편은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마치면서, 다시 말해서 토요일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읽는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기억했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안식일인 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앞으로 이 말씀을 이루는 한 주 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고 기원합니다. 이 기원은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제사장의 축복을 연상시키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마칠 때마다 늘 들었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민수기 6장 24절서부터 2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마치고 갈 때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을 늘 들었습니다. 오늘 67편 기도와 민수기 6장 제사장의 기도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네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서는 우리에게로 바꾸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장 포괄적인 간구를 올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보다 더 광범위한 제목의 기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막연하게 들리지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생명조차 부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축복하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여전히 포괄적입니다. 도대체 무슨 축복을 해달라 그러는 건지. 그 다음을 보면은 이제 원하는 은혜, 원하는 축복인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자신이 구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자신이 구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가리우셨던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비추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히 교제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 한 가지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축복보다 더 큰 포괄적인 축복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게는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많은 수많은 축복 가운데 한두 개 구하지 않고 그 모든 선물을 자신의 뜻대로 주실 수 있는 주님을 구한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또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와 긴밀한 교제의 축복을 구한 후에 곧 이러한 축복을 구하는 목적을 덧붙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so that 하고 시작합니다. 그 충실하게 번역하면 그래서 주의 도가 땅 위에 주의 구원이 만방 중에 알려지게 하소서 수동태 문장입니다. 달리 번역하면 주의 도가 땅 위에 주의 구원이 만방 중에 알려지도록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기 원하는 목적은 주님께서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주님의 도 또 주님의 구원을 잘 깨닫고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니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늘 함께 하시며 친밀히 교제해 주셔야 제가 하나님의 그 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구원들을 알고 이방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아니하겠나이까. 대단히 논리적인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가 구한 은혜와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동행, 긴밀한 교제였습니다. 그것을 구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뜻과 그의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덧붙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것 두 번 기원합니다.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기이한 구원을 맛봄으로써 주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하소서. 처음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더니 곧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주변에 있는 몇몇 나라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도의 요지 가운데 요지입니다. 자신에게 복을 달라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왜냐하면은 5절을 보시면은 똑같은 간구를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간구에서 두 번 얘기했을 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것만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교제를 간구하는 유일한 목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과 5절 사이에서 4절의 간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새벽기도에서 보았듯이 히브리어로 시를 쓸 때 종종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샌드위치의 제일 한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샌드위치의 아래와 위에 빵보다는 그 중간에 있는 레터스와 토마토가 더 중요하고 레터스와 토마토보다는 그 사이에 있는 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편 67편 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4절에 되어 있습니다. 앞에 1, 2, 3절, 그 뒤에 5, 6, 7절 이것은 샌드위치에 있는 빵과 레터스와 이런 것들에 해당됩니다. 4절을 보시면 열방이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하게 하소서 합니다. 여기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하는 뜻입니다. 두 의미가 다 가능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nations라고 나와 있는데 nation 두 가지 의미로 늘 씁니다. 하나는 나라라는 뜻이고 하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나라들과 나라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겁게 하소서. 그 얘기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논리의 전개를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 임재의 축복을 구하는가? 물론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온 땅 위에 만방 중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도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한가운데를 보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면서 하나님께 영광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축복 이것도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은 100%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역사책과는 달리 100%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핵심이자 목표입니다. 또한 모든 공중예배의 목적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간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절대로 경시하지를 않습니다. 그 축복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그 축복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주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아비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자녀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겁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시편 기자가 열방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는 기원을 오늘 말씀의 제일 한가운데 놓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기쁨 이것은 잘 생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죄된 인간이 자기가 즐겁고 기쁘지 않은데 그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고 영광 돌릴 재주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로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의 두 번째 부분이 더 우선적입니다. 열방이 기뻐하고 즐겁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럼으로써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기원을 드린 후에 왜 열방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것인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여기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판단하신다 하는 것 많은 성경 judge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뜻 들으면은 심판하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그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judge라고 했을 때 판단한다고 했을 때 재판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성읍마다 성읍 문 들어오면은 그 문을 이루는 구조물 그 안에 장로들이 앉아갖고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재판을 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옳게 했습니다. 그 성 안에 모든 일이 공의롭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여기 지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하는 뜻은 공평히 다스리시며 하는 얘기입니다. 공의롭게 다스리시며,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 judge라고 하지 않고 rule, gover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합니다. 또 땅 위의 열방을 인도하실 것이니이다. 많은 영어 성경들은 lead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을 인도하신다 했을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선한 목자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갈 길을 모르고 늘 헤매고 잡혀먹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그럴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왕의 왕으로 또한 주의 주로 모시고 살 때 그 나라는 공의를 누리고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 말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방 하나님을 알게 된 열방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공의로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상천국의 삶을 체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면 땅이 그 소산을 내어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떠나셔서 땅이 제대로 소산을 내지 못했었는데 이제 수확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도다. 그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도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저 간신히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축복을 포함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전한 주님을 섬기게 된 모든 나라 민족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때는 세상 끝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리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주를 찬송하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주를 경외하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찬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는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단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누차 얘기하듯이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한꺼번에 온전한 진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처음에 가장 핵심적인 진리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때가 지나서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금 더 말씀하시고 나중에 때가 되면 온전한 진리를 다 말씀해 주십니다. 축복에 관한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에 관한 진리 우리 창세기 12장 이하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너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고 또한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너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것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정확하게 그 복이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다 더 자세하게 밝히신 겁니다. 물론 더 온전한 진리는 신약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밝히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30몇 년 삶을 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죽음으로부터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시고 이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죽으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때 와서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온전한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거는 운이 없었던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달리 구원 받을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옛자도 몰랐지만은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 진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축복인가? 여러분 구약을 자세히 보셨으면 특별히 선지서 그 중에서도 에스겔서를 보셨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죄에서 떠나라. 왜 다 멸망하고자 하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안방입니다. 지성소에 계시던 주님께서 거기서 나오셨다 그럽니다. 나와서 어디로 가셨다고 하는가. 여기 건물 들어가는 입구 문지방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왜 떠나시지 않고 문지방에 앉으셨는가? 또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기 위해서.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데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막이 있는데 펜스가 있는데 펜스 들어오는 유일한 문 그 문 문지방에 앉으신 거예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문지방을 떠나셔서 기드론 계곡 지나고 그 다음에 감람산 꼭대기 거기에서 다시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그때 떠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떠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성전에 나와서 이것은 주의 집이라고 하고 아무리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것은 주의 성도라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이름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소서 하는 것. 나로부터 떠나셨던 주님께서 아니면은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계셨던 주님께서 이제 내게 돌아서소서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 고개를 돌리고 계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고개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만사 제껴놓고 구해야 되는 한 가지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긴밀히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 놀라운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축복 받았어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영생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수많은 선물 가운데 선물 몇 개 달라고 하지 말고 모든 선물을 자신의 뜻대로 주실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일 우리 가운데 이미 내주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은 했지만은 그러나 클로젯에 처박아 놓고 있다가 주일만 되면 꺼내갖고 그 앞에서 갑자기 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삶 살지 않고 주님을 일주일 내내 거실에 가장 한가운데 좌정시키게 하고 그 주님 말씀 청종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권면하시다 못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최고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에 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일부를 잘 압니다. 특별히 장로교회 다닌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거 수업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축복하신 목적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가 누려야 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 전하려고 하면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듣는 사람들 우리 속된 표현으로 전혀 맥히지를 않습니다. 구원의 진리의 교리는 또이또이하게 말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또 다른 진리 우리가 잘 압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통해서 마가복음 통해서 누가복음 통해서 요한복음 통해서 주님이 네 번이나 계속 강조하신 것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증거하라 하신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 가지를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제일 한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1차적으로 공의로운 왕이시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답게 내가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공의롭게 살고 선하게 삶으로써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그런 나라에 살기를 소망하게 함으로써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지상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 먹고 잘 마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말씀. 여기서 의라는 개념 피상적인 크리스천들은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교리에서 말하는 의 그것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너는 무죄다 판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판정받는 것 물론 포함하고 실제로 의롭다 판정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에 의롭게 살아가는 삶, 그것까지 포함합니다. 지상천국의 삶은 어떤 삶인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표현,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세 표현으로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경건하고 공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의로운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은 당연히 우리 기쁨과 평강, 평강과 희락, 거꾸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삶을 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정말 천국에 사는가 얘기하겠는가? 그건 단순합니다. 성령 충만해 갖고 공의롭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서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을 누리고 이웃과의 사이에서 평화를 누리고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복된 삶을 누린다는 개념이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삶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 어떻게 주님을 전했는가?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했는가? 세상 주변의 어느 나라들에서도 볼 수 없는 공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삶 어떻게 가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할 능력과 지혜와 의지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공의로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한 이유는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전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게 하고 알고 싶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구약의 지식은 부족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 알고 앞에 있는 거 고두 절미하고 주님 말씀만 전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전하지를 않습니다. 앵무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럼 당신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무슨 축복이냐고 죽고 난 다음에 뭐 천당 간다 그러는데 무슨 축복이냐고 그럴 때 물론 대답합니다. 우리 지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린다고 어떻게 누리냐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산다고 그런데 당신 나한테 전하는데 당신을 보니까 전혀 기쁘지가 않은데 전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데 복음이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가? 진리를 똑바로 얘기를 하는데 그 진리대로 사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이 없는 가운데 진리 얘기할 때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원하셨는가? 물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말로 똑바로 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전도는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일을 마치면서 또 이번 금요일 되면은 선교팀 아르헨티나로 떠나보내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묵상해야겠는가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원칙 기본서부터 다시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하는가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사 하고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원천적인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함으로써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러므로써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주님의 모든 도를 잘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그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족들에게 주님을 전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사는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4절, 3절, 4절, 5절 같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은 그 전에 또한 열방이 기뻐하고 즐겁게 하소서 하는 것, 이것 우리의 똑같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모두 성령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열망이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알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우리 삶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제는 내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 삶이 일치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아르헨티나에서나 여기에서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선보임으로써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어트랙트 돼서 와서 같이 주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